사사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고 가슴 졸여가는 저희들입니다. 말씀 앞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없애주고 오직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저희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삶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슬픔이라는 것도 주어지게 되어 있고, 또 편안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양면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양면성에서 어떤 기쁨과 편안함,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 가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편안함이든 괴로움이든 이러한 걸 선택해 주는 신이 따로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을 찾아서 나한테 기쁨만 주고 또 편안함만 달라, 이러한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처럼 그 사람들은 삶의 양면성에서 어느 한쪽만큼은 철저하게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쪽은 내가 가기 싫다, 그건 내가 받기 싫다, 이렇게 한쪽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어느 한쪽만 그걸 소유하기를 고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회피하고 벗어버리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계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인생을 괴로움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는 불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괴로움을 두고 왜 인생이 괴로운가, 이걸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불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묻지를 않습니다. 기독교가 묻는 것은 괴로움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괴로움이 주어졌다면 그 괴로움이 주어진 것은 나에게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냐, 이걸 묻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주어진 의미,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가 괴로움의 원인을 세속에 대한 집착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서 세속의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속에 대한 집착, 이것을 불교는 번뇌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집착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순간 접착제 같이 굉장히 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끊으려고 해도 끊어버릴 수 없는, 그게 집착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행을 해서 집착을 끊으려고 길을 쓴단 말입니다. 고행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고행이라는 것으로 집착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고행을 함으로써 정신을 다른데 두는 거예요. 다른데 둠으로 인해서 세속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고행이라고 하는 게 집착을 끊는 어떤 효능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승려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일정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살아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불공으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참선이니 뭐 공부군이 계속 이어지면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리는 게 불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잡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불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 아닌 의미, 그걸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 잡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독교는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요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그 말씀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길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짊어지고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괴로움을 짊어졌지만은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괴로움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 괴로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을 의미 있는 것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고난이라는 걸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짊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환난 속에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참된 기쁨이다, 참된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과 위로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진짜 기쁨과 위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기대도 하고 하지 않겠지만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고난 속에서의 기쁨, 환난 가운데서 얻어지는 위로, 이런 게 받아들여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얻고 살고 있으며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함을 맛보며 살고 있냐고 하는 거죠. 있다면은 그분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일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면은 그건 그분이 뭔가 믿고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진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위로함을 맛보며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았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진짜 주님을 안 그분이 바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고 뒤죽박죽 돼버리고 어렵게 살아가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오직 괴로움과
환란에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든 괴로움과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환란과 괴로움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괴로움이고 환란이냐, 그 의미를 찾는 게 기독교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진심으로 발견했을 때에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고 환란 가운데에서 이루함을 얻는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능히 괴로움도 환란도 짊어지고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괴로움과 환란이 벗어난다, 그 짐들이 벗겨진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환란과 괴로움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유치원생도 잘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인정과 비슷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온통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사사 이야기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삼손이 다른 사사 더 낫고 더 위대하다 이러한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삼손이란 사람을 택해가지고 삼손의 그 인생을 통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면 될 거예요. 아니, 삼손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삼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 인간의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든 평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인간 신앙 수준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사는 게 뭐 평안하기만 하면 나는 걱정 없이 하나님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 평안한 대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평안하면은 그 평안함 속에 자기 일에 빠진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괴로움 없고 걱정 근심이 없으면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참 잘 믿을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나면은 그 속에서 내 일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 수준이다. 지난주일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평안함 가운데서 사사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평안함 속에 사사들이 한 일은 온통 자기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호사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삶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사가 이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겠느냐, 이건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이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느냐, 이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지금까지 이스라엘 행한 악을 보면은 아마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그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여유를 갖다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온통 소비하려고 해버려요. 인생의 쾌락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어떤 놀러 여행도 가는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그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스라엘도 삶이 평안하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신들이 섬기는 쾌락의 신, 그런 것들을 찾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40년간 붙여가지고 압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40년이란 그 세월 동안에 인생 괴로움과 온갖 고통을 다 맛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삼손에 대한 첫 출발 이야기거든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에 삼손을 보냈다면은 과연 이스라엘이 삼손이 자기들에게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겠는가?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삼손이 왔다면은 삼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안 냈을 거예요. 아마 삼손 너 없어도 우리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삼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렇게 여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로 왔으니까 사사로 대구해 줄게. 하지만 당신 없어도 우리는 잘 산다. 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삶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삼손은 대했을까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40년간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택한 삼손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뭔가 색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구원자의 의미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의 의미가. 그리고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삼손을 바라볼 때에 삼손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다 그런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40년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바라보게 하고 진심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로 인식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바라보게 하고 그 보낸 자가 함께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고통은 그냥 벌받았다는 이런 차원의 고통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이냐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흔히 이걸 네 글자 줄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죠. 그 임마누엘이 나에게 얼마나 크나큰 복이냐. 우리가 이걸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머리에서는 우리가 백년 놀지만은 실제 내 가슴 속에 내 삶에서 그게 얼마나 크나큰 복인가 이걸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느냐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절실함이 없고 그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땅히 포기되어져야 될 부분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현재 우리들의 처지가 어떠한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처지가 어떠한가 이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처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대해서 별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포기되어야 될 것을 포기하지를 않으려고 애버리죠. 3절 4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은 나시린의 규례로 나와요. 여러분 잘 알죠. 나시린의 규례가 포도주와 독주를 안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삽도 대지 아니하는 그런 규례가 또 있죠. 그 오늘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낳을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게 나와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머리에 삭두를 대지 말고 나실이로 키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 여인에게 지시한 그 내용이라 그 말이죠. 나실인이라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실이라고 하는 거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간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그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뭐 부모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머리도 자르지 않는다 그 말, 이발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인데 오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선택된 그 아이를 낳게 된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고 있는 규례는, 나실인 규례는 여인이 낳은 아이에게만 적용되면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는 아이에게만 지금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그 마노아의 아내 여인에게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이건 좀 특이한 내용이거든요.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난 나실인 살겠습니다 앞으로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나실인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에 한해서 규례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나실인 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실인 규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도중에 나실인 규례를 어겼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약정한 기간을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나실인 규례는 스스로 소원을 낳은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문제이지 아들이 뭐 나실로 선택되었다 해가지고 엄마가 나실이 살아야 한다 이런 규례는 없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여인이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하게 했는데 그 아들이 나실이라 해가지고 그 여인까지도 나실인의 규례를 살아라 이렇게 지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그까지 나실을 사는 것이 뭐 그리 힘든 문제이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 주식입니다. 주식. 매일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시지 말아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운 그런 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야 뭐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그까지 그 그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야 지금 몽땅 다 술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뭐 이런 말 하기도 미안스럽지만은 어쨌든 술을 안 한다고 칩시다. 술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그까지 포도주 안 마시는 것쯤이야 뭐까지 지키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밥을 먹지 말고 빵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운 제약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또 빵만 먹는다는 것 젊은 세대야 능히 할 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평생 쌀을 먹고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 쌀 먹자고 빵만 먹고 산다 이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권사님 빵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건 못 산 건 아닙니까? 생전 지금까지 밥만 먹고 살아왔는데 하다못해 김치 안 먹어도 밥 못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식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광태라는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살아 뭐 김치 수제 가서 불렀더라마는 그래 이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나실인 규례는 일상생활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나실인의 규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 뭔가 다르다는 것, 삶이 다르다는 걸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힘든 규례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지 않은 여인에게까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의 여인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나한테 잉태가 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잉태된 것 때문에 나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나실인 규례로 원하지도 아니하는 나실인 규례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 새롭게 그게 지금 여인의 입장이라 그 말이죠. 이게 여인에게 하나님이 택한 아이가 잉태된 결과예요. 원하지 아니한 구별된 삶이 지금 지시되고 있다.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나시린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대로 이미 그 삼손이죠.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지금 처지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간 압지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엄청난 고생과 핍박을 받는 그런 삶에 처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처지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에다가 아이를 잉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나실의 삶을 살아라 요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압지받고 있는 처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내 몸에 잉태된 아이를 기뻐할 거예요. 자기 처지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기뻐할 것이고 그 아이를 기뻐하는 기쁨이 크다면 나실의 삶에 요구된 삶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아기가 누구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실의 삶에 대해서는 기뻐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살기 힘든 것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삶도 구별된 삶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인의 입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8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또 12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보면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게 되었느냐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는 나실의 성은 안 했는데 왜 내가 나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관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인 아기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기를 것이며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린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신약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던 것이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큰 수치고 여자로서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것은 시집을 나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가 자신의 몸에 옴으로 인해서 피를 입은 거예요. 희생을 요구받았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큰 심적 고통을 겪겠지 않습니까?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당연히 아 저건 다른 난 동침을 했구나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이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천사 나타나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은 잉태한 아이는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마리아는 자기 뱃속의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 찬양이 나오는데 그 46절도 6절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게 마리아 찬양입니다. 그 마리아 찬양을 보면요 자기를 복이 있다 후대의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잉태한 내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내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것 때문에 처녀로 당한 수치, 피해, 희생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지금 비참한 처지인데 그런 비참한 처지에 온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피해, 수치, 그런 희생 이건 문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찬양의 노래에서 자기를 비천한 자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메시아를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비천함을 보셨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가 오시게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나를 비천함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천주로 당하는 수치희생 이건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주어진 어떤 희생과 어려움과 그런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로 인해서 자기 몸에 잉태한 예수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과 수치의 의미를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그래 그게 마리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나 삼손을 잉태한 여인에게 동일한 것이 뭐냐면 구원자가 자기와 함께했다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뭔가 희생과 번거로움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천으로 당하는 수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되게 살아간 삶 이게 아이가 함께함으로 요구된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두 여인 모두가 그런 수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처한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알았고 나와 함께한 아이가 어떠한 자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를 건질 자로 하나님 보낸 아이다 이걸 알았기에 어떤 구별도 희생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면 알았을 때 가능한 기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처지가 어떠한가 이걸 알았을 때 가능한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가 이걸 생각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를 기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때문에 받는 희생과 고통 아무것도 없다 얘기해질 때 나오는 하나의 말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에는 예수를 떠나버릴 사람이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비천에 처한 자기 백성을 그 비천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처한 비천이 뭡니까?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사망에 처한 것, 이게 우리 비참이에요. 그게 우리 비참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분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자는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 이것보다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보다도 죄에 빠져서 멸망에 받아야 될 그런 죄이라는 이 내 처지를 더 큰 비참으로 여기는 때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주어진 기쁨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환경에 주어진 그런 비천한 이것보다도 죄악 가운데 사망에 처했다고 하는 이 비참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그 큰 비참이 나를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 이걸 알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능히 견디도록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성탄절을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시린을 잉태한 여인에게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시린을 잉태한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나시린 태어날 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자신이 나시린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 함께 된 아이가 어떤 약인가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단지 주님 오셨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끝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서 성탄절은 그야말로 인간들이 옛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탄절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옛사람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성탄을 말하고 있는 이런 게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된 게 지나지를 않아요. 헛된 성탄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백성들의 계속 띄워주는 사건입니다.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삶으로 요구되고 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새 삶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마노아는 자기 아내 뱃속에 함께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걸 알았을 때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다면은 과연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관심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관심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기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처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삶의 편안함, 이걸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편안함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산다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것은요, 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기쁨이 아니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으로서 내 처지를 깊이 인식한 그런 신자라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비참한 처지에 헤어날 수 없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처지를 인식한 그런 신자라면 주님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과 환란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한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이 요구되어질 때에 진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인간이 만든 단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날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저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망이란 비참함 속에서 바라볼 때에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으로만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두가 다 비참이라고 하는 처지를 보지 않기 때문이고 그저 괴로움과 힘들게 살아 우리 삶에서만 주를 바라본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저간 비참함 속에서 구원자로 오신 주를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던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채워지며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다 받아들이고 능히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밀쳐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쪼록 저희들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탄절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